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남편의 자취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좀 사랑을 할 것 같으면 단편 소설의 그 소재를 잘 잡는다.
지난해 한국의 소설가로 이름을 올린 도명학 씨는 한국 정착 8년 차인 탈북자입니다.
인천공항 3박에 아침에 날 박자마자 딱 내렸는데, 야, 내리자마자 이게 정신이 들어요. 그냥 소나무에, 파란 소나무에 눈 금방 내려가지고 눈을 다 입고 있는데, 거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풍경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적당이구나.
몰래 들었던 라디오 방송으로 상상만 했던 남조선의 모습. 중국 땅에서 텔레비전으로 확인했던 한국 땅에 발디딘 첫인상은 이곳이 나의 조국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니까 우선 말부터 이게 통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사람다운 것 같은 거예요. 이 말부터 통하니까 이게
자유롭게 마음 가는 대로 글을 써보고 싶었던 가슴의 응어리는 분단의 문학을 초월하는 새로운 생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와가지고 쓰는 게 뭔지 아니다. 지금 나도 북한 문학을 했던 것만큼 남쪽 문화를 알아야 그 차이를 알고 또 세계 문학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파악을 해가지고 대여성 의미가 없다. 북의 특색을 가진 한국 작가.
진정한 남한 사회를 알기 위해 찾아 나섰던 밑바닥 생활 체험은 몰랐던 한국의 참모습을 알게 했습니다.
이야, 뭐 북한에 꽃제비들이 이 소리 들었으면 저게 무슨 세상이야. 그 도시락을 다 나눠주는데 줄을 서서 옆에서 말이야 색스폰이랑 가지고 와서 그 성가대에 와서 부부부부 하면 엉덩이를 흔들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음악까지 가가지고
아내와 세 딸 그리고 사위까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는 소설가 도명학 씨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을
그렇죠.
거고.
그때 97년도에 그래서 그런 게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야 이게 사상적으로는 자유 찾아가야지. 내 이게 안 수백만이 굶어 죽을 때예요. 그때 우리 집도 어느 날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 집에 내 없으면 오히려 조금 더 살지. 내가 있으면 더 죽는다 이 상황이었거든요.
때는 1997년 고난의 행군이 절정을 치고 있을 때 량강도 해산에 살던 조선작가동맹 소속의 도명학 씨는 사상적 자유를 찾아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차라리 없어졌으면 차라리 우리 처갓집에서라도 좀 더 잘 돌보겠지 좀 이런 거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굶주림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자신을 비난하면서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압록강물에 발을 넣었던 겁니다.
아, 그 친구도 가운데 서서 우는 거예요. 그 친구는 왜 우는 거예요? 일단 결혼 날짜는 잡아놔서, 아, 내 없어지면 뭐 결혼식을 어떻게 하길래 그러면 다른 남자 찾아가면 되겠지. 무슨 뭐, 아유, 엄마도 나이 많으니까 어떻게 살다가 무슨 뭐, 살 날이 얼마 많지도 않은데 이러고.
친구는 약혼자를 뒤로 했고 자신은 아내와 세 딸을 뒤로 했는데 두 사람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늙고 병든 어머님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가다 보니까 물 거의 건넜는데 이 친구 우는 거야. 그거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강바닥에 서 있다. 계속 서 있다면 국경경비대 나타난 듯. 그랬다가, 야, 되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불숲에 들어가 담배 한 대씩 피우면서.
담배 연기 한 모금에 그 답답한 마음을 날려보내고 싶었습니다.
야, 우린 제목이 못 된다. 사내 대장부 못 된다. 암만 이게 글쟁이들이란 게 입방하는 잘 지어도 이래서 글쟁이들이 큰일 못 치고 항상 혁명은 용감한 청년들 하면 군인들이 하는 거야. 이 선비는 뒤돌아보지 마라. 이게 안 된다. 야, 쪽팔린다. 어디가 이런 얘기를 하지도 말고. 영원히 비밀을 삼고, 뭐, 위험해서 비밀을 삼는 것보다는 얼마나 이게 쪽팔리는 노릇이냐. 남자가 이게, 야야, 어디가 부끄러워서 원래 말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고 그 친구는 한 보름 후에 결혼식을 했거든.
북한 탈출을 기도했던 첫 시도는 허무하게 끝이 났지만 도명학 씨의 갈망은 모든 것에 대한 회의와 불만, 무기력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그놈 세상이 마음에 들었겠냐? 하도 가족 때문에 억지로 거기 있는 사람이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완전히 다 탈출을 했다가 되돌아서 간 사람이 얼마나, 어떤 때는 가족이 다 전염병 걸려서 죽었으람 하는 생각이 다 들 때 있었다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막 이 세상이 믿고 막 그것들 때문에 내가 얻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장 구실도 못하고, 집사람이 장마당에 나가서 이리저리 추운데 덜덜 떨며 겨우 이렇게 장사를 해온 걸, 그걸 덩치 크다란 남편이 앉아서 말이야, 그걸 받아먹고, 그리고는 볼성사납게 책이나 들고 책에서 밤 나오나, 돌아가면 동키호테라는 소리나 들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니 그 인생이 너무나 억울했고, 실패하긴 했지만 죽기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에 언젠가 올지 모르는 탈북의 기회를 다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루 속에 손 것은 감출 수가 없다고, 끝내 그 경을 지르고 말잖아요. 내가 그 감옥 안에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후회된 것이 뭔가 하면, 그래, 아까 그 친구하고 그 되돌았을 때 그 얘기를 자신에게 했어. 넌 정말 제목이 아니다. 사내가 자유든 뭐든 진리를 찾았으면 가족 뭐 이런 걸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가야 해야지. 결국 봐라, 네가 네 자신이 그때 포기를 하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네가 너의 가족을 위해서 한 것이 뭐고, 너를 위해 한 거는 뭐고, 아무것도 없잖냐. 차라리 네가 일찍 떠나졌으면, 나이가 좀 더 젊을 때 내 아내는 누구 잘 살고 힘 있는 사람 있으면 재혼을 해줄 수도 있지 않냐. 너는 정말 멍청한 바보다. 얄팍한 그런 마음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건 내 그 안에서 통절하게 정말 피눈물이 났거든요.
가슴 속 송곳을 꾹 숨기고 살아왔던 도명학 씨가 가족도 모르는 사이에 감옥에 끌려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2004년도거든요. 2004년에 그 글을 썼는데, 그걸 뭐 쓰자고 해서 쓴 거 아니고, 아, 뭐 어디 발표하려고 낸 게 아니고, 뭐 그런 거를 북한이 발표 못 하지. 그냥, 이게 현실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번, 천성이 글쓰기 좋아하니까, 그냥 원고지 상태에서 펜을 그냥 써놨던 거죠.
뭐예요?
아, 북한 체제의 그 암담한 그 현실을.
감.
예, 썼죠. 그걸 감히 썼죠. 근데 뭐 어디 발표할 건 아니, 그리고 또 솔직히, 야, 이 세상이 이 다음에 달라지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려고.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썼는데 그걸, 보이브 스파이가 그걸 보게 됐는데, 보이브 비밀정보원. 근데 제가 그 비밀정보원인 걸 모르고 친했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술자리에서 보여줬던 글.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해서 불태웠던 글이었는데, 비밀정보원이었던 그 사람이 도명학 씨를 밀고 했던 겁니다.
우리 친했는데 두 명이 같이 앉아 술 마시면서 막 북한 정권을 막 욕을 해댔어요. 김정일도 막 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사회주의는 이젠 다 뭐 이건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어쨌든 사상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 마음대로 이렇게 주고받았죠. 근데 그게 정보원인 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런 사이다 보니까 이걸 보낸 거예요. 이거를 글쓴 것도 이렇게 보였는데, 아,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그게 또 사진 작가단 말이죠. 보니.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보이부에 갔다가 필름을 바친 거지.
다행히 불태워 없앴던 종이가 도명학 씨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붙잡혀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리저리 살아날 구멍을 찾아야 했던 도명학 씨. 자신이 쓴 것과 비슷하지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부 감옥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부 감옥에 들어. 보이부 감옥에 2006년에 나왔거든요. 너무 오래 있었어요. 사실 살아나오기 용하다고 그러는데. 해수로 3년 있었죠.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 사라져버린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가족들은 장마당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 우리 집은 어차피 내가 없기보다 못했어요. 아니, 생활비를 타서 살고 배급할 때래야 이게 집에 가장이 필요하지. 북한에는 가장이 별로 필요 없어요. 장사를 막 잘하거나 아니면 고위급에 있거나 뭐 아주 권력기관 아니면 외화벌이 개통 뭐 아니면 외국에 막 출장 다니고 이렇게 돼서 뭐막 그런 사람이 가장 구실을 하지. 그 일반 이런 사람들은 가장 구실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고 피폐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도명학 씨는 그저 잔 집안일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하겠어요? 집에서 나무나 패고 마당이나 쓰는 것이지. 애들은 있는데, 애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엄마가 장사를 해서, 그 남자들은 또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남자들이 장사를 하면 망하지 않으면 계속 벌금 받아내 잡아가지 않으면 물건 회수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한단 말이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다를 바가 없는 내일. 가족들은 먹고 사는 일에 사투를 하고 있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가장이라는 자책에 다시 떠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집에 아내나 도우면서, 뭐, 나이 꾸미고 뭐고, 그런 거다 이제는 없고, 질리고 뭐고, 없고, 장애인 취급받아서 그냥 나가가지고, 장사나 해서, 아내나 돕자. 그래, 애들 입에 밥술 들어가는 거나 그래. 그거 보고, 술 한잔 먹고, 그다음 그책 읽고, 장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곱게 살자.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내가 나오자마자 한 20일 만에 느꼈는데, 내가 착하게 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한번 사고를 친 거예요.
떠나고 싶었던 결심에 횃불을 당겨버린 또 하나의 사건은 중국 텔레비전을 보다가 발각되어 버린 일.
집에서 중국 TV를 본 거예요. 아니, 전파감시원이 울타리 뛰어넘어 들어와서 딱 나를 적발한 거예요. 중국 TV 지금 딱 나와. 현행으로 딱. 그 없는 살림에 우리 와이프가 또그 단속원한테도 또 엄청 뇌물 주고 계속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날 보고, 아니 다 죽다가 살아나왔는데, 아이 며칠 만에 또난 진짜 이게 진짜 당신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이게. 야, 나도 내가 그렇게 밉더라고요. 죽거나 없어져야지 내가 이게 착하게 살 인물이 아니다 이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